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란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란이 밖에서만 옵니까? 물론 외부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 환란은 내 안에 그 있는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밖에서 당신을 침범하는 어려움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밖에서 오는 요소 때문이 컸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자아와 싸움이 컸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 우리 주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곁길로 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이 자아의 욕심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지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또한 우리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며 그들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또 나의 상황을 그곳에서도 거울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그 주님을 필요로 한 자입니다. 오직 당신은 이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 마음과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을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린다면 의사가 너무 단 것, 지방 있는 음식 취하지 마세요. 이 점 이름을 주의하세요. 네네 대답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옛날 습관대로 계속 간다면 무슨 의사의 처방이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복하여 우리의 상태를 폭로시키고 고치시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러한 경고와 고침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 그런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그 교만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응하고 받을 때 참 고치는 말씀이 됩니다. 어제 젊은이들이 저녁에 이사야가 이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사야가 어떤 결과 그 운명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만나세 왕이라는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순교케 한 얘기를 했더니 젊은이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들은 칼로 찔림, 어떤 이들은 톱으로 잘림을 받고 이사야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실제를 폭로하고 꾸짖었을 때 이사야는 미움을 왕과 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 순교의 결과를 그는 맞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멀리간을 씌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그런 그 버거킹이라는 그런 그런 데서 그 아이들이 그 파티할 때 그 위에다가 그 왕관 같은 머리를 쓰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의 상태를 표현해 보여준 이것은 여기에서 너무나도 분명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그 과정은 또한 그 속에서 그 미래의 것도 이미 예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이 마치 나의 공력인 듯 교만하게 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점을 다윗 왕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마치 그의 공력인 듯 그런 교만의 마음이 스며들었을 때 그는 죄를 지었고 그는 또한 그 대가를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 여러분 이 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이뤄낸 것 같이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이 일을 책임져서 해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교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벌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경되면 내 상태가 어떠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어지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지며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는 최상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그런 교만에 가득 차서 아 귀가 멀고 소경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꼭 이방의 방언같이 깨달지 못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그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이런 그런 그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따른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 하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아, 9절부터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새로운 계시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그 어떤 선포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자기들이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지 하고 그것은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함이 있습니다. 아, 저는 히브리어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13절에 기록한 이사야께서 이렇게 그 방언같이 적어놓은 그런 글귀들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그 28장, 이사야 28장에 여기에 그 방언 이 사도 바울도 이 대목 그 13절을 염두에 두고 그 아무도 이해 못하는 방언을 그 대중 가운데서 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방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방언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독일인에게 그리스 말을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스페인 말을 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귀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기 쉬운 그런 말씀을 로 말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 당시 다시 백성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양 마음이 강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어 찔림을 받으면 그 찔림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저항하고 죽이려 하는 그때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카리스마스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 방언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한테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독일말도 허용합니다. 중국어나 영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한테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내 방언을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아는 나라말로 저한테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나라 말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외인의 말로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는 있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아서 주님이 그들은 술 취한 자같이 휘청거리고 그리고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던 이것은 또 오늘날 현상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에 거슬리는 말은 나름대로 그것은 율법이야, 이것은 뭐야 핑계로 듣기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차부 라차라부 차부 라차부 카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혜로 이사야에게 통해서 이렇게 그 유머스러운 이런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고 주님의 지혜를 저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은 그 아리엘 예루살렘의 운명 그 어제 저녁에 본 것 같이 그 사자의 큰 힘을 가지고 다윗성의 명성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교만하여 떨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도상이 이렇게 온 경 우리는 입술로 맞는 말을 하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면서 그의 마음에서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외관상으로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이 다 있지만 그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할 수 없이 그 마음이 딴 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저 좋은 찬양만 듣고 올바른 이론적인 설교에 귀를 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가운데서 외모만 갖춘 가진 것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하고 또 이러한 것에 우리는 신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제가 하나님의 경건의 실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명심하시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무엇이든지 이것은 생명이하게 되고 신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 이것이 예물이 되지 그저 교리나 성경적으로 해설하는 거냐 이것을 들을 때 옳게 들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실제가 없고 그 바벨론의 그 음녀가 가져있던 잔과 같이 겉으로는 금잔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그런 가증한 것들로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어떤 가치를 두실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중요하시며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있는 외관성으로 보이는 그 건물은 돌로 지은 그 건물은 훌륭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우상으로 오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이 나이든 이 대제사장 엘리의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결국 그 형제를 그 손자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얻는 이카봇이라는 뜻은 에스겔에게 선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카봇이라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서를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것이고 몫이고 나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실제를 누렸고 소중히 여겼고 했습니다. 또 받았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찬양케 했습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여기에 묶여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광에 떠나갈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전 이면에서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간에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해석을 더 잘 풀이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실체로 자라게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마음이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그 마취제와 같은 그 영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 마음에 진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깊이 잠자는 그런 영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영을 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로께서 오는 받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주님 위에 머물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우리가 본 이사야에서 11장에서 본 그 하늘에서부터 임한 그 영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의 방법, 그것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 방법과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지식.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더 가르쳐줄 필요 없이 다 아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늘로부터 있는 것을 받고 간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함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분의 늘 올바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도 올바른 의도 행할 수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체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지만 바벨론을 건축하는 자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자다 말하지만 하나님 집의 건축을 파괴하는 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바뀔 수가 있는 아래와 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 같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어제 저녁 제가 너무 빨리 나가서 이해하고 번역하기가 많이 힘드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2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 이 언약 그 죽음과의 그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한 백성이 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도 사용이 인용되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이것은 그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평화 조약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것을 그것을 평화 조약이라고 외면상으로는 말하지만 그 속에 그 숨겨진 내면에는 이 죽음을 하는 죽음과의 언약. 이것은 다니엘서 9장과 9장 27절에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과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조약을 죽음과의 조약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했습니다. 거짓과 잘못된 것을 외면상으로는 평화를 평화로 꾸며서 그러나 내면은 거짓이고 삐뚤어진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러한 조약인 것을 그래서 그 마지막 대환란의 7년 중간에 시작이 이 평화 조약으로 7년이 되지만 중간에 3년 반 안에 이 조약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나쁜 의도, 숨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맺어진 이런 조약들은 유지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또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조약이 그 다니엘에서 예언한 70주 때 지금은 아직 69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69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70주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것 또한 그 이스라엘이 중심을 표준으로 한 그러한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고 그리고 또 죽음과의 조약, 소위 말하는 평화조약, 이런 조약들이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70주 때 이 죽음과의 조약, 평화조약이 올 것입니다. 죽음과의 맺는 조약. 그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 나를 맞이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려는 이 거룩한 길은 고치는 길입니다. 많은 잘못된 것을 다시 정리되고 온전케 되는 치료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시온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인 새 예루살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상적인 모임에서 떠날지라도 우리가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 시온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이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이마에 시온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형제가 이마가 넓으니까 너의 이마는 더 넓어서 기록 주님이 기록하기가 쉽겠다고. 너는 이마가 넓어서 주님이 기록할 장소가 많네 라고 농하셨습니다. 난 당신이 부러워요. 우리가 시온을 잊어버려서 시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시온을 잃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마를 게 원하고 내 입술이 내 혀가 말라 꼬부라지길 원한다. 그 포로로 잡히던 그런 백성들이 부르던 시송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 시편 173편이었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실체고 사람의 손으로 건축되지 않은 또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손수 성취하신 이 새 예루살렘 시온성 우리는 우리를 변명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 마음에 이러한 확신과 불명함이 있는 것으로 축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러한 바람이 있으며 소중히 여기는 그 실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좌우하지 말고 우리는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밝히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배우고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어떤 변론이나 그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지속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충실함을 지키고 실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전진시키고 결국 목적지에 우리를 완성시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고 완전히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없애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심판은, 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한 방패인 것입니다. 신분 드라이지. 이사야서 3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여기 거룩한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룩한 길. 아, 우리가 그 이사야 12장이 참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가는 길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결과는 거룩함으로 그 이사야서 12장이 마무리됐듯이 또한 여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목적에 도달하게 하실 이러한 아무리 험난한 길이었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아직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화가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너희는 맥풀린 손을 힘을 쓰게 하여라.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벌써 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왜 이렇게 그 이사야를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사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눈길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아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길에 누구를 도울 수가 없고 또 내 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으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유능함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falsche Zuversicht in Bezug auf die
우리는
Sache.
하나님에 관한 일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의 손으로 만져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시아 같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때 얼른 그거를 못 떨어지게 막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직사했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손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아로 반응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내 자아로 반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우려 하더라도 이것이 천연적인 것은 결국 도움을 못 주고 또 자신조차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그 천연적인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보복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합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많이 복잡스러운 말에 기울을 기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밖에 나가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도 때로는 이러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전통적인 찬송이 아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메마른 땅은 물이 솟아서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은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주님이 모두 회복하시면 그것은 훌륭하고 영화로운 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그 실제를 다 폭로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주님의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에 처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경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길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이게 어떤 길입니까?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도 구별되고 종교적인 것, 많은 것들이 구별된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니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이랑 미국에는 넓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즐겨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좁아서 이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그 목적이기 로마를 향하는 교황청을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황청을 향하는 그런 많은 넓은 길을 통한다면 결국은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겠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 길은 협착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주님으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고 또 고침을 받아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주님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라고 주님께 우리 몸과 영이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간구 가운데 나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겨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간구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것이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길은 주님 자신이고 또 거기에서 깨끗한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자체이심을 그래서 고린도 전자에서 그 사단이 꾀를 아담을 유혹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 또한 그 이러한 유혹에 빠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꾀임에 빠질 것을 염려했듯이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병은 이런 많은 거짓과 병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를 사모하고 그 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는 것만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풍성한 이러한 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진신도 그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이제 이 찬송을 우리 이제 15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조배된 뒤 이렇게